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과 관련해 미국도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라이몬즈 베오니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리는 한국 언론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평창올림픽과 남북 대화라는 두 가지 큰 계기가 작용하면서 미국의 태도와 입장이 한국과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1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동시적인 최대 압박과 관여를 언급하며 미국은 북한이 원하면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를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 지도부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제이콥 주마 대통령에게 48시간 내 퇴진할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ANC 전국집행위원회 고위인사는 현지 언론에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통해 소환 방침을 결정했다면서 주마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마 대통령이 시한 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ANC는 오는 22일 불신임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ANC 대표인 시릴 라마포사 부통령이 주마 대통령에게 직접 이 같은 결정을 전달했지만 주마 대통령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9년 집권 이후 각종 부패와 비리 의혹을 받아온 주마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ANC의 불신임을 받았지만 매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모스크바에서 만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어제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아바스 수반과 회담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아바스 수반에게 회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협상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바스 수반에게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바스 수반은 미국을 중동 평화 협상의 유일한 중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며 다국적 간 협력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아바스 수반이 이란 핵 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과 러시아, 유엔, 유럽연합 등 4자 중재국에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다자 중재 틀을 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다음 달 해군 호위함을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장관은 오늘 호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항행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영국의 서덜랜드함이 이번 주 호주를 거쳐 다음 달 남중국해 주변에서 항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슨 장관은 서덜랜드함이 미국 군함처럼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 해역을 항해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국은 미국의 접근법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의 뇌물수수 공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북 대화 성사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나라 외교부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북한에서 신종독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32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가끔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과 진지하게 관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이전에 일종의 예비적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북 대화 성사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북한과의 외교적 절차의 시작을 뜻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언급했듯 진지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미국과 관여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건 전적으로 북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화 테이블에 무엇을 올려놓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떤 형태의 협상이 있기 전에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는 모든 당사자들이 의미 있는 관여를 할 준비가 돼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사전 논의는 협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며 미국은 기다리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메 쇼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과의 관계 단절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집트는 북한과 매우 제한적인 관계만을 맺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집트는 다른 많은 서방 국가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외교 대표를 두는 수준일 뿐 경제적이나 다른 부분에서의 협력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쇼크리 장관은 그러나 핵무기 확산에 따른 위협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모든 문제는 영내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11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미국도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동시적인 최대 압박과 관여를 의미한다며 중요한 점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최대 압박은 유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에서 그동안 배제했던 관여 카드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대화도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과 관여란 이름의 대북 정책을 확정한 게 언제였나요?
지난해 4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 끝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둔 4월 26일 최대 압박과 간여라는 이름의 새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예,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북한과 대화의 문도 열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상하원 의원 전원을 상대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댄 코스 국가정보국장이 직접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 코스 국장 이름으로 발표한 합동 성명을 통해 정책 방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합동 성명에서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과 인내 대북 정책에 폐기를 선언한 것이군요.
예, 합동 성명은 첫 문장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전임 정부들이 북핵 문제에 잘못 대처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했지만 초점은 최대 압박에 맞춰졌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상하원 의원들에 대한 설명의 다음 날 당시 수잔 손튼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이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책의 목적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핵무기를 포기토록 하는 것이고 비핵화 결정과 같은 북한의 중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대북 협상 등 적극적인 관여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미국이 최대 압박에 집중한 배경은 뭔가요?
무엇보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한 해 2월부터 시작해 총 17차례에 걸쳐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수소탄 실험인 6차 핵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한 상황의 심각성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한 해에만 4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결국 지난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핵 무력 완성이란 핵탄두를 싣고 미 본토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마쳤다는 것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북핵 문제를 최우선 외교안보 과제로 다룬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있다고 주장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해 신년사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임박한 위협이라는 경보음을 미국에 발령했었습니다.
그런데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여로 방향을 전환하는 배경은 뭘까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따르면 북한과의 모든 접촉을 피하는 건 한국 정부와 갈등을 키우고 미국이 군사 옵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임을 확언한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이 동시적인 대북 압박과 관여로 전환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에 따르면 이제 북한이 원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틸러슨 장관은 공식 협상에 앞선 미북 간 상호 협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대화가 이어질지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의원들은 북한이 참가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가리려는 북한의 오랜 술수를 잊어선 안 된다는 경고와 미국은 최대 압박뿐 아니라 관여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타미 더거스 상원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거스 의원은 9일 시사주간지 타임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한 깃발 아래 행진하는 남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개막식 공동 입장을 지켜보며 많은 사람들이 통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떠올리겠지만 단순한 의회의 모습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에 진정한 위협을 가리게 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전 대한항공 858기를 폭발시켜 115명을 숨지게 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처럼 북한이 평화적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할 때 더욱 잊어서는 안 될 북한 정권의 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늘리는 동안 이를 숨기기 위해 외교적 간청이라는 술수를 활용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김정은은 평창올림픽 기간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이러한 제한적 관여를 수단으로 삼아 미한 관계를 분열시키도록 놔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노 공화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펜스 부통령이 일본에서 전한 대북 메시지에 동의한다며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의 근거지가 어디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지난 6일 트위터에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엿새 만에 숨진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를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북한의 전 세계는 김정은이 진정 누구인지 잊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펜스 부통령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앞뒤로 서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은 김정은의 여동생으로부터 단 몇 피트 거리에서 개막식을 지켜봤지만 서로 어떤 말도 교환하지 않았다며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에서 외교적 부분에 대한 문을 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관여 없는 압박은 문제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키 의원은 그동안 경제적인 압박과 외교적 관여가 병행될 때만이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미북 간 직접 대화와 무조건적 협상을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당초 미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관계로 불참하게 됐다며 이날 트위터에 한국의 평창올림픽 주최를 축하하고 미 선수단을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각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는 남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북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림픽 기간 중에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데 대한 12일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북한에 한국이 보내는 손짓에 답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큼 북한의 초청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성사될 수 있는 회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중단 논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독일은 북한의 진전된 핵미사일 개발 능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고 이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되고 있는 평화적 분위기와는 별도로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1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일본은 한국 정부로부터 북한과의 완전한 대화 내용을 전달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한국,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불안한 한반도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속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촉구 등을 담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영내 안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추가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미로슬라프 라이차크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은 VOA에 브랜든 바르마 대변인을 통해 석 달 전과 비교해 현재 한반도 상황은 긴장이 완화되는 긍정적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성사 가능성이 있는 남북 대화와 유엔 대북 제재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답하기에 이르다면서 유엔 제재는 정책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believes that it's too early to speculate about how a possible summit could affect UN sanctions. In general, he feels that sanctions.
유럽연합 이호 대변인은 VOA에 평창 올림픽에서 보여준 남북한 간의 협력이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신뢰를 조성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폭넓고 신뢰 가능하며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또 외교 접촉을 포함한 단독 대북 제재에 대한 충실한 이행도 약속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일부 언론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북한 인권유린의 핵심 가해자를 미화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줬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김정은의 여동생이 말 한마디 없이 반짝이는 웃음만으로 외교에서 펜스 부통령을 앞섰다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유력신문사가 살인적인 독재정권의 유혹과 선전에 이렇게 취약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는 10만 명이 노예가 돼 갇혀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김여정에 관한 일부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여정의 사진 두 장을 올리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권유를 우려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구에서 가장 악독한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런 정권에 대한 긍정적 보도가 나올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자신의 여동생에 대한 세계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대단히 기뻐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는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여정의 일상은 북한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 주민들은 정권 유지를 위한 김씨 정권의 폭력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굶주리고 고문과 성폭행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이런 정권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여정과 김씨 정권을 폭군 가족 혹은 살인자보다 더 나은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국제사회는 물론 김씨 정권 아래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엄청난 몹쓸 짓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6일 트위터에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는 김정은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여정과 북한 응원단의 평창올림픽 참석에 대한 ABC, CNN, MBC의 보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미 언론들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날 김여정을 냉소적으로 비판한 전 폭스뉴스 진행자 에릭 볼링의 트위터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서 볼링은 만약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억압하며 독재자인 자신의 형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죽이는 철인 3종 경기가 평창올림픽에 있었다면 김정은의 여동생은 금메달 획득이 유력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북은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미국과의 협상 의제로 여기는 북한의 태도가 걸림돌이라며 현재로선 미북 대화 전망도 밝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강조되지 않는 대화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12일 VOA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조건으로 언급한 올바른 여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화 자체에 반대해선 안 되지만 비핵화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양보로 비춰져 북한의 추가 도발만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Oh, I'm sure he'll discuss it, but he won't get anywhere because the North Koreans refuse to discuss it with.
하지만 북한이 한국과의 비핵화 논의를 거부해 온 만큼 문 대통령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미국과 논의할 사안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따라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만드는 게 문 대통령의 방북 목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 전후 그리고 회담이 열리는 동안 비핵화라는 목표를 계속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재개 등에는 반대하겠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은 제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문 대통령의 적절한 방북 시기와 관련해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준수하고 미북 간의 협상 혹은 대화가 시작됐을 때 방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a minimum condition is Kim Jong-un continues to observe the informal moratorium on nuclear.
이어 남북한 이뤄진 긍정적 진전은 결국 허물어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겠지만 현재로선 적어도 숨 고를 시간을 얻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o I think this is a positive development and you know eventually it will collapse and we'll go back to the old pattern but at least for now it gives us.
팔 부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한국이 6월 지방선거를 치른 뒤에 이뤄져야 한다며 김정은이 한국 정치에 개입할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남북 대화가 미북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미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최근 평창올림픽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나 유엔 고위 관계자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북한이 올림픽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이유는 강력한 유엔 제재와 트럼프 행정부의 선제 공격 가능성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랜 적대 정책을 바꾼 게 아니라며 지금은 미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강조해야 할 시기이지 물러설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나라인 앙골라와 세네갈, 우간다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가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북한 노동자와 외교관을 쫓아내는 등 실질적인 조치들이 담겨 눈길을 끌었는데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전 세계 대북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행 보고서의 제출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행 보고서를 잘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아프리카 나라들의 이행 보고서가 한꺼번에 공개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은 제출을 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더라도 이 내용이 부실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앙골라와 세네갈, 우간다는 물론 최근 이행 보고서가 공개된 적도 기니와 에티오피아도 북한으로서는 뼈아플 수 있는 조치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먼저 10일 공개된 우간다의 보고서는 북한 대사관의 숫자를 줄였다고 명시하면서 해당 외교관 2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또 우간다에서 강의를 하던 북한 강사들과의 계약을 취소한 데 이어서 9명의 북한 의사와 14명의 공군 교관의 입국 허가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네갈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갱신을 체계적으로 거부해 북한의 건설 회사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건설 그룹이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고요. 앙골라도 만수대 앙골라의 모든 북한인 노동자를 내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외교관과 노동자 등 북한 국적자들을 내보내는 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만수대 창작사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각종 건설 사업을 벌여왔는데요. 이 건설 현장에는 북한인 노동자들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내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안보리 제재 대상 기업인 만수대 창작사의 사업도 정리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적도 기니도 북한 회사들의 모든 상업활동을 중단하고 북한 국적자를 모두 긴급 송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혀서 이 같은 분위기에 동참을 했고요. 에티오피아는 40명의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을 중단해 현재 단 15명의 북한 노동자가 남아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 노동허가증이 만료되면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나라들이 이처럼 북한 국적자를 강제로 출국시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배경은 뭔가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5호 때문입니다. 이 2375호는 해외 북한 노동자에 대한 허가증 갱신을 금지했는데요. 상당수 나라들이 이 조치를 따르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참고로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로운 결의 2397호를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2년 안에 북한 노동자를 전원 귀국시키도록 하는 조치가 담겼습니다. 또 외교관을 추방시키는 내용은 지난 2016년 채택된 결의 2321호에 담겼었는데요. 흥미로운 건 외교관 추방이 의무가 아닌 권고였음에도 이 북한 대사관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행 보고서가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이행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 상황을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일종의 서한입니다. 결의 채택 90일 안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행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낸 나라는 100개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면서 현재 이 숫자는 121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새로운 제출국이 늘어난 것도 눈여겨볼 점이지만 제출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장 주목해서 볼 게 바로 지난해 9월 채택된 2375호 이행보고서인데요. 마감일로부터 약 2개월, 즉 채택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52개 나라가 제출을 마쳤습니다. 이 통상 이행 보고서는 마감 시한이 지나서 모이곤 하는데 제출국이 50개 나라를 이처럼 빨리 넘긴 거는 사실상 처음이고요. 실제로 지난 2013년에 결의 2094호는 채택 6개월을 맞은 시점에 단 19개 나라가 제출을 했었고 2009년에 1874호도 같은 시점까지 50개 나라를 넘기지 못했었습니다. 또 270호도 제출 50개국을 돌파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 밖에 실질적인 조치 사항을 담은 이행 보고서가 또 있을까요?
네, 북한의 우방국이 제출한 이행 보고서가 눈에 띕니다. 중국이 대표적인데요. 이 중국은 북한 노동자 규모를 제한하도록 한 공고문을 낸 사실을 이행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이 파견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이 공식 문서를 통해 관련 조치를 약속한 겁니다. 또 러시아는 북한산 의류를 14,000여 점 수입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조치가 본격 발동되기 전 이뤄진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를 보고서에 넣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라오스는 북한과의 무역이 없는 것은 물론 북한인 추가 노동자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고요. 몽골은 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를 올해 6월까지 모두 내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 압박 외교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모든 고위 당국자들이 각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대북 압박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한 예로 브라이언 훅 국무부 정책계획국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렉스 틸러슨 장관이 모든 양자회담 때마다 북한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워싱턴을 방문한 해외 정상들에게 북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남미 나라 등을 방문해서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공식 요청할 정도로 본격적인 대북 압박 노력을 펼쳤습니다. 그 외에도 국무부 당국자들도 이런 요청을 각 나라들에게 했고요. 심지어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던 아프리카 나라 수단은 제재 해제 조건으로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받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런 노력이 대북 제재 이행으로 이어졌고 이런 내용들이 이행 보고서에까지 담겼다는 설명이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행 보고서만 풍성해진 게 아니고요. 북한 대사를 추방하거나 북한과의 무역을 끊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나라만 현재 20여 개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리의 가장 최근 대북 제재 결의는 지난해 12월에 채택된 2397호입니다. 아직 이행 보고서 제출 시한이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요. 제출을 마친 나라가 있나요?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2월 8일 현재 과테말라가 2397호 이행보고서를 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과테말라는 2007년에 이행보고서를 낸 이후 한 번도 이행보고서를 내지 않다가 역대 모든 대북제재 결의를 통합한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 순수하게 2397호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과테말라는 10년 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정부기관들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공개적으로 비난해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경 기자와 함께 최근 제출 속도가 빨라진 대북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북한에서 신종 독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32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37만 명이 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적십자사는 12일 북한에서 A형 신종독감과 싸우는 북한 적십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구호 긴급기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pproximately 300,000 Swiss francs will come to the rescue of almost 300,000.
국제적십자사의 그웬돌림팡 아시아 지역 사무소장은 북한에서 공공보건 안전조치가 필요한 약 37만 명을 보호하기 위해 30만 스위스 프랑, 미화로 32만 4천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팡 소장은 북한에서 신종독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3일 사이에 17만 8천 명 이상이 독감 증세를 보였고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신종독감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 소장은 이 자금이 보건요원과 노인, 어린이,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기본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500곳의 보건시설에서 일하는 일선의 보건요원들에게 일회용 장갑과 마스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감독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가가호우 방문을 통해 독감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알리는 활동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형 신종 독감에 걸리면 대개 고열과 두통, 근육통과 함께 인후에 염증, 통증,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앞서 팡 소장은 지난달 3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보건성의 발표를 인용해 1월 23일 기준으로 17만 9,259명이 신종 독감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11만여 명이 독감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어린이 3명과 어른 1명 등 4명으로 앞선 발표와 변함이 없었습니다. 팡 소장은 신종 독감이 북한 전역에 확산됐으며 29%가 평양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염자의 절반이 17세 미만 어린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밀가루와 옥수수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한해 중국으로부터 총 17만 6,195톤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5만 4,683톤의 곡물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수입 규모는 총 6,733만 달러로 전년도 2,971만 달러보다 2.3배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수입한 곡물은 밀가루가 전체의 46%인 8만 1,654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옥수수 5만 878톤, 쌀 3만 6,408톤, 전분 두류 순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도 3,125톤에 비해 1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7천여 톤에 그쳤던 밀가루 수입도 지난해 8만 2천여 톤으로 1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12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밀가루 수입은 2만 500여 톤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지난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북중 접경 지역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비공식 곡물 수입 길이 제한되면서 공식적인 곡물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뭐 이 지금 그 6월 이후에 수입이 이제 굉장히 이제 급증을 했는데, 물론 뭐 이것은 그 항상 계절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이제 증가할 시기하고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량 수입을 많이 해야 할 시기에 북중 그 접경지대 단속이 강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공식 수입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지난해 수입량이 이렇게 100배씩 증가한 부분적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의 중국산 곡물 수입량은 평균 3천여 톤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6월에는 2만 3,132톤으로 전달보다 4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매달 평균 2만 3천여 톤의 곡물을 수입했습니다. 권 원장은 다만 지난해 북한 장마당 내 곡물 가격이 꽤 안정적이었던 점에 미뤄볼 때 비공식 곡물 수입이 전혀 없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특히 지난해 쌀 수입량이 줄고 밀가루와 옥수수 수입 비중이 늘어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수입원이 이제 줄어들게 됨으로써 보다 싼 곡물인 옥수수라든지 또 밀가루에 많이 몰린 거 아닌가.
또 제재의 영향으로 석탄 중심의 시장 구조가 가공식품 쪽으로 변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식생활, 식품 생산이 가공식품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시장의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석탄을 비롯한 이런 그 주요 수출품 중심의 시장 구조가 국제 제재에 의해서 굉장히 침체를 하고, 그 대신 이제 다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 쪽으로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밀가루 수입도 많이 늘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권 원장은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며 올해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김영훈 선임연구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2017년도에 식량 생산량이 2016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한 2, 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내 생산에 의한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해외 수입을, 국제사회로부터 수입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겠죠.
앞서 한국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전년에 비해 2%가량 감소한 471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북한 지역 기상과 병충해 발생, 비료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 작황 자료, 위성을 이용한 원격 탐사 결과 등을 분석해 발표한 2017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정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 생산된 곡물은 쌀이 219만 톤으로 가장 많고, 옥수수 167만 톤, 감자류 53만 톤, 콩류와 잡곡류 17만 톤, 보리류 15만 톤 순입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총 비료량은 14만 2천여 톤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0%가량 감소했습니다. 권 원장은 지난해 비료 수입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평년에 비해서는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30대 탈북 여성 샤론 김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탈북 여성 샤론 김 씨는 10대 소녀 시절 어머니를 따라 탈북했습니다. 병 치료를 목적으로 중국으로 넘어간 김 씨의 어머니가 아예 탈북을 결심하고 딸을 데리러 북한에 다시 왔고 외동딸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샤론 씨 모녀는 중국에서 2년이 좀 넘도록 살다가 한국으로 입국해 한국 국민이 됐습니다. 한국 내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샤론 씨는 한국에서 알아주는 중소기업의 고위 간부의 비서실에 취직했었지만 탈북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던 탓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정착한 샤론 씨가 미국행을 선택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니던 회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피하고 싶었는데 미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가 여기 원래 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미국이 좋은지 자주 안 들어오고 미국에서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라면 탈북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도 너 옆에 가서 살까? 뭐 이런 농담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친구라서 10년은 넘게 안 친구거든요. 하나원 친구도 같이 하나원 생활도 같이 하고 기스도 똑같고 뭐 대학 생활도 뭐 다른 학기긴 했지만 같은 나이에 이제 대학 생활도 하고 모든 걸 함께 한 친구예요. 근데 얘가 미국을
오래된 자신의 친구가 미국을 오가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고 당시 직장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샤론 씨는 2개월 만에 지난 2010년 미국의 유학생 신분으로 오게 됐습니다. 기독교 신학생이 되기로 한 겁니다. 엄마의 지인이었던 탈북 여성을 믿고 유학 생활을 결심했던 샤론 씨. 올해로 미국 생활 8년째 접어든 샤론 씨는 자신의 유학생 초기 생활이 무척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네 집이 뭐 방도 많고 그리고 뭐 학교 가는 거는 뭐 다 라이드도 해줄 거고 뭐 음식 같은 거는 밥이랑 줄 거니까 하숙 같은 분위기니까 뭐 걱정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 그래서 왔죠. 그러니까 뭐 다 있다니까. 집 방도 있고 뭐 학교 갈 때 뭐 차도 해주고 라이드 같은 거 해주겠다고 하고 뭐 밥 먹는 거 걱정 말라고 하고 하니까 편하게 온 거예요. 편하게 왔죠.
집주인인 탈북 여성이 친딸처럼 돌봐주겠노라고 엄마에게 말을 했던 것과는 이야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에 도착해보니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방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제출은 같이 쓰게 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한 거예요?
네,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라이드 해주기로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차 없이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택시를 타니까 100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가는 것만. 그래서 아시는 분한테 라이드를 부탁하니까 뭐 50불, 60불 이렇게 달라고. 근데 솔직히 미국에서 50불, 60불 하루에 아니 그것도 편도를 갖다가 50불, 60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했죠. 아니 라이드를 학교 갈 때 라이드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냐 했더니 자기네가 지금 일하느라고 바쁜데 어떻게 라이드를 해주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학교 가는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가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거는 자기네가 상관할 수가 없대요. 관여할 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돈은 돈대로 받고 월세를 지금 친구도 450불 냈고 저도 450불 냈으면
그러니까 들어가서
비싼 돈을 들여 매번 학교를 가기 위해 택시를 탈 수도 없었던 샤론 씨는 학교를 거의 갈 수 없었고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음식점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임금은 겨우 지급됐지만 그 때문에 매일 지쳤고 지친 몸을 술로 위로하는 등 정말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만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정세도 몰랐고 그래서 나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네, 적게 먹네, 물을 많이 쓰네, 뭐 어쨌네 막 이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하여튼 근데 어쩌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 완전 아무 무용 건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참았어요. 이제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된대요. 학생인데. 그래서 막 전국구를 돌아다니면서 무슨 장사한다고 해가지고 쫓아다닌 거죠.
탈북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이 무척 힘들었었는데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미국에서 탈북자와의 인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6개월 동안 원치 않는 일을 하고 학교도 출석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샤론 씨는 다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샤론 씨가 떠나는 것을 탈북자 가족이 반대할 것이 뻔해 가족을 방문하고 오겠다는 핑계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샤론 씨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사정을 얘기했고 샤론 씨는 미국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다니진 못했지만 신학교에서의 기억이 너무 좋았기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건데요. 샤론 씨는 이미 한국을 방문하기 전 미국에서 생활할 공간을 마련해 놨었습니다.
갔는데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뭐 샬라샬라 하면 다 오케이 한 거예요. 진짜 다 예스하고 다 오케이 하고 최대한 스마일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1 month later I come back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Are you okay? 막 했더니 그쪽에서는 okay, sure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면 이제 한국 갔다 오는 시간이거든요.
다시 들어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신학이 너무 재밌었었거든요.
샤론 씨가 처음부터 신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공부가 재밌다는 걸 느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신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오자마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이 환경이 너무 싫었던 게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를 못 가니까 라이드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오늘은 뭘 가르쳐줬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수업에는
한국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온 샤론 씨는 마치 지난 6개월 악몽 같았던 생활을 보상받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샤론 씨가 만난 미국인 집주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다고 말합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직업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집주인은 그런 사정을 고려해줬습니다. 샤론 씨가 북한에서 온 것을 알고 도움을 줬던 겁니다.
우리 집에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밥 좀 챙겨줘라. 밥 챙겨주고 그래서 원래는 니한테 300불을 받아야 되는데 집을 당이니까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네가 얘네들을 밥 챙겨주는 거 해주면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저쪽에 북쪽 사람들이 좀 생활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일을 하면 얼마나 주냐 이랬더니 하루에 100불 준대요. 그럼 나한테 대신에 쟤네들 하는 거 나한테로 이렇게 주면 안 되겠냐 해서 준대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래요. 아니 이 사람은 아니 이분은 제가
이렇게 미국 유학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샤론 씨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룹으로 제공하는 라이드를 받아가며 수업 출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독교 사역자가 꿈이 돼버린 샤론 씨의 미국에서의 첫 해는 그렇게 울다 웃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Yeah. Now from the Redwood.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30대 미국 유학생 샤론 김 씨의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샤론 씨의 두 번째 사연이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VOA 새벽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루 세 차례 저희 VOA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 밤 8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단파 5840, 11570kHz,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자신들이 장악했던 영토 대부분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IS가 한때 장악했던 지역은 안정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쟁으로 고향을 등졌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IS 무장대원들은 퇴각하면서 각종 폭발물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구 작업을 지연시키고 돌아오고 있는 주민들을 살상함으로써 다른 민간인들의 귀환을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정부와 파트너들은 일선에서 시리아와 이라크 주민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뢰와 폭발물 같은 위험물 제거는 물론 주민들에게 위험성을 경고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의 지원 아래 시리아에서는 전쟁 잔류 폭발물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라카에서 학교와 병원 시설, 교량, 상수도 시설에 걸쳐 90여 곳에 대해 위험물 점검과 제거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으로 해당 지역은 안정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라카 행정구역 내 어린이와 청년을 중심으로 3만여 명에게 지뢰 위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IS가 매설한 전례 없이 많은 양의 폭발물 위험을 제거하는 작업은 무척 힘든 일이지만 재건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난민들과 이주민들은 위험한 전쟁 잔류물이 제거되기 전에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금까지 관련 작업을 위해 1억 4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또 미국의 자금 지원을 받은 파트너들은 이라크와 시리아 전역에서 45톤에 달하는 폭발 위험물을 제거했습니다. 또 약 8억 4,100만 달러의 자금을 이라크와 요르단, 레바논의 국경 강화, 극단주의 무장 세력 대응, 작전 교육 증강 등을 위해 제공했습니다. IS 격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기요한 우선순위이자 중동 지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와 시리아 국민들을 포함해 IS 격퇴를 위해 싸우는 모든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